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4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박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울 날에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유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늘을 지나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네, A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과 백성이 악을 행하면 함께 망한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런 그 나라가 대규모로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사울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어야 했는데 여쭙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은 물론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평소에 여쭈어보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위기에도 여쭙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쭙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B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즉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이 제사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나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그 예배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이미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습관화되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오래 지나고 나면 예,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하나님께는 전혀 익숙하지 아니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암송해 봅시다. 예,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암송하신 분 한번 네, 앞에 먼저 드셨습니다. 네. 뒤에 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근거는 이익의 당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예, 한 번, 네.
마음이 피폐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저 뒤에 행진이.
마음이 급해지고 진리를
천천히 하십시오.
마음이 급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잃어버려. 경건의 마음이 급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답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듭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아멘. 잘 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없습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네. 이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 쓰던 성경에는 자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족보다 지족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한 것을 느끼는 것, 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이렇게 충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인데 지족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스스로 마련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하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야겠죠. 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자꾸 귀찮은 것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뭐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 감사가 나오고 예,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큰 3번 13장 15절에서 23절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A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을 때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예, 600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바와 같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에게 망령되게 행했다며 그 제사드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이 사울은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꼴랑 600명으로. 근데 사실 이 600명은 그 총 그 상비군으로 모았던 그 3,000명 중에 600명이지 이스라엘 군인 전체가 600명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만 있다면 싸우지 못하죠. 어떻게 그 병거만 해도 그 303만이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앞번에 암몬과 싸울 때 33만 명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뒤에 보면은 15장에 그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21만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33만 명이 모였다가 이제 겁을 먹고 우르르 한 절반에서 절반 도망갔다가 또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그 기습 작전에 성공해서 이겼다고 하니까 또 우르르 돌아왔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돌아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지금 사울의 상비군은 600명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그 아랫절에도 보면 그 노략군들이 그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대는 오브라 쪽의 길로 가고 오브라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그 벳호른 쪽으로 그 서쪽 길이고 또 한 대는 광야 쪽 길로 거기는 남동쪽인데 거기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로 가면서 노략군들이니까 마을들을 약탈을 했을 것입니다. 이 노략군들을 블레셋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 대해서는 확신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는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국고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이제 큰 돈을 아니면 또 개인이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 뭐 석유, 무기, 뭐 주식 이런 거 해야 큰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고대에 국가나 개인이 그 큰 부자가 되는 제1번은 전쟁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싹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개인들도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그 개개인의 재산들을 자기가 가져오면 다 자기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로 그 군인들을 보냈던 것은 이미 이제 우리 승리한 거나 다름없고 이제 약탈을 해서 이제 가져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11장에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 주려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묶어서 전쟁을 했던 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블레셋 앞에 사울의 군대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 무기력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번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예, 철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철공, 대장장이. 예,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장간도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철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 거기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도 없고 철공소도 없는데 뭐 무슨 무기가 있겠어? 어떻게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조롱같이 그 들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제대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는 그들의 상태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 숫자에 있어서도 또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면 그것은 정말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기적인 거죠. 4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22절 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예,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그 철로 만든 무기, 예, 이제 칼이나 창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맨손으로 싸웠을까? 그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손에는 그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청동으로 된 무기나 아니면 돌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대장장이 마저 없었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이 그 칼과 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토막으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오병이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을 때에 블레셋의 군대는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까? 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예,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믹마스 어귀는 그 믹마스와 개발을 가르는 협곡을 그 의미하는데 이제 두 나라의 군대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위기 중의 위기 이제 맞붙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군사도 적고 무기도 없고 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마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4번 14장 1절에서 15절은 이제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 A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이 무기를 든 소년은 무기 관리 참모의 병사 그런 뜻입니다. 그 소년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좀 진취적입니다. 얼핏 이것만 보면 약간 이 요나단이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도 그 아버지의 그 불순종의 대조되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의 실패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예.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주인공을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돋보이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주인공이 악하면은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두어서 그 악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반대로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면 주변에 악한 사람을 두어서 그 주인공의 선함을 나타내는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에게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건너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B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용기 있게 제안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호와의 구원 즉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기서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맹목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은 일하실까 안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샘플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꼭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그게 도와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그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정한 거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지나간 것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구했지만 그때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응답이 안 됐던 것이 다행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응답한 대로 다 100% 응답이 다 되었다 구한 것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모습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근본에는 굉장히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거 보시면 그냥 피식 웃겠죠. 예. 야, 너 창조한 존재가 나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니는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해도 그 지니는 종입니다. 그 문지르면 나오는. 예,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예, 지니는 그냥 차량에만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 여백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10번,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험한 바위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예, 험한 두 바위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바위는 보세스 또 한쪽에는 세네라고 합니다. 예, 이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의 뜻은 빛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돌이 그 바위가 굉장히 크고 뾰족뾰족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보세스에는 그 미끄럽다는 뜻도 있는데 그 지형이 아주 미끄럽고 가파르고 그러한 산악지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빛남과 가시는 한쪽에는 빛나는 승리를 또 한쪽에는 찔리는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패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빛나는 승리를 할 것 같고 이스라엘이 그 가시에 찔린 것과 같은 패배를 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2번 요나단의 제안에 병기 무기 병기 병기 든 사람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그 답변은 갑은 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가소서. 나부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이 무기든 자는 요나단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뭐 요즘은 다들 그런 이제 뭐 지도력을 발휘하자고 그 리더십 강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 참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팔로우십도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우리말로 그 지도력인데 팔로우십은 우리말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만들어 본 게 그냥 리더십이 지도력이면 팔로우십은 따름력. 예, 사람들은 다 리더십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팔로우십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우십을 만들고 좋은 팔로우십이 좋은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리더십과 좋은 팔로우십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또 문자를 쓰면 그 펠로우십, 동료애입니다. 서로 함께 동역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리더십, 팔로우십을 추종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번, 이 공격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이 구한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예, 그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 블레셋을 치는 사인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보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블레셋을 치라는 사인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뭐가 더 쉬울까요? 어떤 블레셋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더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거기 기다리라고. 아니 말 안 하고 잡으러 가죠 당연하게. 아마 블레셋은 군대가 사람들이 많아 있을 것이고 이쪽은 꼴랑 두 명인데 두 명 보고 올라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예. 그게 뭐가 더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하여튼 그 중에 하나를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중심을 그 좋게 보아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 표징을 구하는 이 행동은 기도원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젖기를 구하고 그 다음번에는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이슬이 젖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냥 그 우리가 요나단을 그냥 보는 팩트고 우리에게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표징은 아닙니다. 기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양털에 이슬이 젖기를 또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기를 구하는 표징을 그 구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표징, 즉 표적을 구하는 사람보다 표징,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F번,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사람이 이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예, 20여 명을 죽였답니다. 그 반나절 가리 땅은 그 소, 그러니까 결이소, 결이소는 소 두 마리입니다. 그 소 중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소가 큰 소입니다. 큰 소인데 그 소를 안소라고 그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하는데 작은 소입니다. 이 그 두 결이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정도의 땅 크기를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데 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가면 얼마나 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 두 마리가 그 한나절 동안 그 땅을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소 두 마리가 한나절을 그 땅을 가면 1에이커 간답니다. 1에이커는 약 4천 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약 64미터씩 가는 것입니다. 그 절반에서 20명을 죽인 것입니다. 20명을 죽인 것은 맞나요, 적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긴 두 명이잖아요. 그 두 명이 20명을 죽인 것은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난 거죠. 뭐, 그 자기 그 굉장히 그 싸움 잘한다고 할 때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2대 20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굉장한데, 그 블레셋 군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죠. 예, 네, 뭐,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과 싸울 때에 먼저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아 거기는 작은 성이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없고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36명. 예, 36명, 3,000명, 뭐 36명이 작은 건 아니지만,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데도, 36명만 죽어도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G번, 15절은 이 전쟁의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볼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떨다, 떨림. 예, 그 마지막에 있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숫자, 작은 숫자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떨림이었죠. 예,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 앞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이 흩어지자 두려워하고 그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16절에 23절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A번 요나단의 습격 후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예,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예, 20명만 죽었는데. 예, 이 무너지다가 문자적으로 하면 녹아내리다입니다. 마치 그 이 블레셋의 군대가 흩어지는 모습이 그 한여름 때약볕에 큰 얼음을 그 밖에 내놓으면 금방 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녹듯이 아니면 그 큰 플라스틱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니까 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병사 두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또 읽어보실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예,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쳤답니다.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쳤는데 이것을 그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자중지란. 예, 이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 시대 때도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이 내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칼로 자기 동무들, 그러니까 같은 병사들을 치는 것은 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비번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아히야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보다는 에봇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기랏 예아림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7장에서 우리 그 이야기 잠깐 다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 언약궤 이야기는 계속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은 그 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에봇에는 그 제사장들 입는 옷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예, 하나님의 궤보다는 에봇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 사울은 미신적인 행위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전투의 대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22절 볼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예,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에서 탈영했 탈영해서 블레셋 쪽에 붙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의 바위나 동굴에 숨었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체 그 큰 그 국가대 국가의 전쟁에서 그 요나단이 승리한 그 20명을 죽인 그 일은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굉장히 작다고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일인 것이 것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예, 그 땅콩 갑질, 물컵 갑질이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오너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 항공사 CEO인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또 청문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그 따짐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번 요나단의 시작으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이넷을 지나니라. 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시고 혼란을 일으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그 요나단이 그 바위를 건너간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은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인생에서 그가 둔 최고의 패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예, 사울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반면에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믿음에 관한 한은 부전자전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의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예. 또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요나단은 주님의 증인과 산순교자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사울의 삶과 신앙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등극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 또 여러 왕자들 가운데 태자였지만 아버지를 이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매김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자인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이어 차기 왕으로 내정된 다윗과 그는 권력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과 함께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나라의 초대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게 행동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에 관한 한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요나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구원이 또 승리가 무기의 수량이나 병력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함으로 블레셋의 진영으로 건너가 행했던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을지라도 그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세를 뒤집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무슨 일로 섬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했던 작은 일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표적이 되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산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과 승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의식함으로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 순교자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